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게 하셨사오니 봉독한 이 말씀이 저희들이 온전히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저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빛을 따라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경험들을 또 그 말씀의 그 빛들을 저희들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족한 종 반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10장에 이르기까지 중점적으로 증거했는데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 여러 장을 할애해서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아론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서 10장에서 히브리서는 결론을 내리는데 두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기술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라는 결론과 함께 또 두 번째 결론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10장에서의 두 결론이었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뜻을 네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나타난 것처럼 믿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는 것이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또 25절까지 증거하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10장 26절에서 31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영적인 퇴보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결과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32절에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로 싸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다. 그렇게 네 가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네 번째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로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 결론이 히브리서 11장의 서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11장에서는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로 싸우는 믿음의 영웅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그 독특한 측면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세한 교리적인 진술을 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기독교의 중요한 구원의 그 교리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나가고 적용해 나가지 않습니까? 로마서나 에베소서 등 신약성경의 많은 서신이 택하고 있는 교리적인 상세한 서술을 택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설명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택하고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의 예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그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그 진리가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교리를 익숙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측면에서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교리적인 것을 아는 것에서 끝마치지 않고 그 진리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증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더라도 증거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4절과 5절. 제가 11장에 나와 있는 그 증거라는 단어를 다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로서는 witn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witness라고 하는 단어는 evidence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 다른데 witness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어떠한 사실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witness,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삶으로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첫 번째 그룹의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머지 11장 전체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면서 짧게, 매우 간단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는 매우 간략한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저는 1절에서 3절을 두 가지로 요약해봤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나가는 순간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정의하는 믿음은 지나가는 순간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영원하고 복된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10장 23절에 믿음의 소망을 흔들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의 결론과 같이 믿음은 지나가는 순간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장차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장차 나타날 소망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1절과 2절에서는 내적인 확신이라고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시면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육신을 가진 인간이 순간을 무시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은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장차 나타나게 될 복된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정의하는 이 믿음의 정의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순간이나 또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된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의 간략한 증거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최소 7명, 또 상세하게 기록하면 선지자들, 여인들이라고 하는 조금 일반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수많은 믿음의 이 영웅들, 이 영웅들은 오직 그들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선진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좋은 평판을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기 이로써는 무엇을 뜻할까요? 믿음으로써.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은 이 땅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소유해보지 못한 수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한국 사람들은 명함을 지금도 뭐 주고받겠죠? 지금 신세대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국에 있을 때 항상 저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 명함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명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명함을 달라는 그 요청을 많이 받아서 내가 명함을 만들어야 되나? 뭐 교육 전도사고 부목사인데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함 때문에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명함 한 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재능 이러한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자주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나왔느냐, 또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나왔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을 때 어떠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워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랬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이죠. 믿음이 큰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놀라워하셨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간략한 그 정의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이제 그게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그룹이라고 저는 분류해 봤는데요. 이 첫 번째 부류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담이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고 아벨이라는 인물을 믿음의 사람으로 첫 번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믿음이 나타난 곳은 그가 드린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간략하게 단순하게 말한다면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라. 이것이 아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존재들이고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된다는 사실을 이 아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벨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는 죽었지만 그러나 아벨의 믿음의 삶은 여전히 후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성경 진리를 연구해 나갈 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계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 계시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속죄에 대한, 속죄 제사의 필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반면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죄가 빠진 감사의 제사.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대한 세세하고 또 자세한 그런 규정들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간략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에 보면 성막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불로 하나님을 제사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가르쳐주고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의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홈리아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래서 홈리아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또 간략하게 생각해봐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세밀한, 뭐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이 말씀은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을 불살랐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바로 이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살랐고,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을 사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사르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나는 이러한 예배를 원한다. 이러한 제사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접근해 나갈 때 이 원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이러한 요소가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찬송을 부르는데 춤을 추면 어떤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 문화적인 방식들이 예배에 도입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예배에 이러한 말씀적인 원리들이 빠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개혁해 나가는 것은 좋은 것이겠지만, 내 생각에는 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데 그러한 시도들을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아벨의 삶이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5절 말씀에서 에녹, 참 그 오늘 설교에 보면 에녹이도 있고 노아도 있는데, 저는 특별히 에녹, 이 두 번째 에녹을 통해서 주는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의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노 형제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평생에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이러한 차원에서 나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구나. 또 우리 노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와 같은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녹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더 큰 영예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만한 그러한 일이 될 건데요. 그렇다면 에녹의 삶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데요. 6절에 보면 그 믿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바람과 소망, 소원을 붙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어찌 인간이 끊임없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비극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사사기 또 사무엘서를 좀 살펴보면서 사사시대의 비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사사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하신 왕이신데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을 베푸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베푸신 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마치 종을 부르듯이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동행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상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상을 받았고 더 큰 상급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그 삶을 통해서 후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동행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에녹의 그런 삶을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그들의 종말이 전적으로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종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 아벨, 가인에게 살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살해돼서 죽었습니다. 에녹은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의 은혜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며 동일한 의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아벨은 순교자로서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을 미리 맛보며 보여준 그러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 노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증거합니까? 노아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노아는 아득한 미래에 있을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에 있을 어떤 일이 아니라 먼 미래, 아득한 미래에 있게 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삶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릇된 자리에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된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감사치도 않은 그릇된 자리에 있음을 노아는 삶으로 보여주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전 인격이 수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경고를 지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경외함으로 그 마음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노아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었다, 또 쓸모없는 삶이었다라고 평가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가 기록하는 것은 노아의 증거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삶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작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도 보면 그 작은 교회들, 우리보다도 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족 외에는 성도들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역이 무의미한 삶이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사역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삶은 그 시대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주어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노아의 증거를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지만 노아와 그의 일곱 명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삶으로 불신 세상을 책망하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거칠고 날카로운 책망의 말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한 채 안일함과 쾌락만을 추구했던 세상을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은 깨달지 합니까?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동산 광풍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이렇게 연연해하면서 살아가고 또 정부는 그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들을 내놓고 또 그것을 비판하고 또 찬성하고 온통 나라가 부동산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가치를 추구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믿음의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순간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순간을 위해서 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간략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해주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의 인정인 것입니다. 함부로 어떤 사람의 사역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 사역의 규모의 크고 적음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토론의 대상으로 이 믿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증거해야 함을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아벨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녹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깨닫고 끊임없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책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칭찬하시는 믿음의 그 삶을 마지막까지 다 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둘러싸고 수많은 그 경기장의 관중들이 경기하는 플레이어들을 주목하는 것처럼 이미 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이 구름과 같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으로만, 우리의 말로만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